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이 막 정면으로 충돌할 때 있잖아요.
아, 네. 그 중간에 끼면 진짜 난감하죠.
맞아요. 한쪽은 막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을 고집하고 다른 쪽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자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요.
회의 시간마다 막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요. 당장이라도 폭발하게 직전인 그 탕대실 같은 분위기. 근데 청취자 여러분, 이게 기원 후 1세기 로마 한복판에서도 정확히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 사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역사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상황을 파헤쳐 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엄청 복잡하고 막 형이상학적인 신학 논문으로만 알았던 바울의 로마서가 사실은
그 극심한 문화적 대충돌을 해결하려고 던진 고도의 전략적인 중재안이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인 현장의 흙먼지 냄새를 좀 맡아보려면 당시 역사적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고대 문안을 읽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의 피부에 닿았던 현실적인 온도 차이를 자주 간과하거든요. 일단 모든 갈등의 불씨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렸던 유대인 추방령에서 시작됩니다.
아, 유대인 추방령. 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도세 밖으로 쫓아낸 그 사건 맞죠?
네, 맞습니다. 기원 후 49년경에 벌어진 일인데요. 황제의 명령 하나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쫓겨났습니다.
수에토니우스 같은 로마 역사가 기록을 보면 무슨 크레스투스 선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다 짐을 싸야 했던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유대인들이 떠나고 난 뒤에 텅 비어버린 로마 기독교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래는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됐을 텐데 갑자기 리더들이 싹 다 빠져나간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무려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5년이요?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 5년 동안 로마 교회는 거의 100% 이방인 출신 신자들로만 채워진 채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면서 성장한 겁니다. 그러다가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추방령이 흐지부지 되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와, 이거 상황이 눈에 딱 그려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년 만에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는데.
근데 새로 들어온 룸메이트들이 내 집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내가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규칙들을 막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이걸 좀 피부에 와닿게 비유하자면 약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한 돼지고기를 이방인 신자들이 막 바비큐로 구워먹고 있는 걸 본 셈 아닌가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1세기 유대인 관점에서는 그 충격이 상상 이상이거든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음식은 곧 정체성이었어요.
단순히 안 먹는 음식이 아니라 종교적 순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방인 신자들은 시장에서 우상한테 바쳐졌던 고기도 막 사먹고 안식일 같은 절기도 안 지켰을 겁니다. 반면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할례도 받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겠죠.
이방인들은 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면서 막 맞섰을 테고요. 와, 진짜 공동체가 반으로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었겠네요.
서로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경멸하는 상황이었죠.
양쪽 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믿으니까 타협의 여지도 없었겠어요. 보통 이럴 때 리더가 나서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좀 덜 먹고 유대인들은 잔소리 좀 그만합시다 이러면서 절충안을 내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인 중재 방식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철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철거 작업이요?
네, 바울은 얄팍한 타협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도입부에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랑 도덕적 부패를 아주 신랄하게 해부합니다.
유대인 독자들이 그거 읽으면서 맞아, 저 이방인들이 문제야 뭐 이러면서 환호했겠네요.
그쵸. 근데 바로 직후에 2장에서 화살을 180도 돌려서 유대인들을 겨냥합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만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냐면서 고발을 해버리죠.
와, 뒤통수를 제대로 치네요.
그리고 3장에서 유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이나 할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대박. 양쪽을 다 띄워주는 게 아니라 콧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네요. 너희 둘 다 철저하게 망했어. 다 똑같아. 이런 선고를 내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누구도 자기 혈통이나 율법 준수를 무기로 상대방을 억누르지 못하게 아예 판을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유일한 길 앞에 똑같이 설 수 있으니까요.
야, 진짜 논리가 기가 막히네요. 영적 평등을 그렇게 선언한 거군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타락했다고 해버리면 그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핏줄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 자부심 말이죠.
네,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뿌리 깊은 자부심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편지 중반부,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뤄지는 문제예요.
아, 사실 이 부분 읽을 때 현대 청취자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막 16세기 종교개혁 논쟁 떠올리잖아요. 존 칼빈이랑 야코부스 아르미뉴스가 싸웠던 그거요.
네, 하나님이 개인의 구원을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셨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하냐, 이런 예정론 프레임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1세기 고대 텍스트에 너무 현대 서양 철학의 프레임을 억지로 껴맞추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키너 박사 연구나 최근 합계 관점들도 그 점을 꼬집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 선택받고 에서 대신 야곱이 선택받은 얘기를 꺼낸 건요, 개인의 천국행 티켓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뭐였나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자동적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 배타적인 민족적 자만심을 깨려는 거였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편입시킬 권리가 있다고 논박한 겁니다.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아, 그러니까 딱딱한 구원 예정 교리가 아니라 꽉 막힌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은 이방인도 똑같이 품으신다는 걸 납득시키려고 역사적 논증을 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해석도 좀 변해왔어요. 마르틴 루터는 당시 중세 카톨릭의 공로주의랑 싸워야 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에 집중했다면요?
네,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했죠.
반면에 제임스 디지던 같은 현대학자는 1세기 사회학적 맥락을 파고들었습니다. 바울이 깨려고 했던 게 유대교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문화적 경계표시였다고 본 거죠.
경계표지. 아까 저희가 말한 돼지고기 문제나 안식일 같은 거군요.
그죠. 고대 로마 같은 제국에서 돼지고기 안 먹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받는 건 우리는 너희 불결한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걸 매일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장벽이었거든요.
완전히 선을 긋는 거네요.
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담장이 허물어졌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후반부 14장 15장 가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당부하잖아요. 결국 거대한 신학의 종착지가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같은 식탁에 앉으라는 아주 실생활적인 화해인 겁니다.
와, 우주적인 구원의 원리가 결국 현실 세계의 밥상머리 갈등을 풀기 위한 거였다니 진짜 놀랍네요. 근데요, 서로 수백 년 된 벽을 허물라고 하면서 너희 둘 다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면 엄청난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권위가 절대적이죠.
심지어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니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반이었을 텐데 도대체 첫 줄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길래 이런 거대한 서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가요?
바울은 인사말에 세 가지 아주 묵직한 수식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잠깐만요. 종이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짐승 취급받는 가장 밑바닥 계층 아닌가요? 오늘날로 치면 링크드인 직업란에 저 노예입니다 하고 쓰는 꼴인데 이거 자기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요?
현대인 시각으로는 딱 자충수죠. 하지만 1세기 로마 계급 사회는 좀 달랐어요. 물론 대다수 노예는 비참했지만 물리적 자유 못지않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권력을 결정했거든요.
아, 누구의 노예인가가 중요했다.
네, 특히 황제 직속 노예들, 그러니까 파밀리아 카이사리스라고 불리는 황실 노예들은 황제 행정이나 재정을 대리했기 때문에 웬만한 원로원 귀족이나 지방 총독보다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아, 나는 그냥 길거리 노예가 아니라 우주의 진짜 황제이신 분의 직속 노예다, 이런 뜻이군요. 엄청난 권위의 선언이네요.
게다가 유대인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타이틀은 구약에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같은 엄청난 역사적 거인들에게만 쓰던 칭호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그 반열에 있다고 암치하는 거죠.
첫 번째 수식어부터 완전히 압도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이력서 내고 된 게 아니라 절대자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임명된 공식 특사라는 뜻이죠.
그냥 동네 리더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당시 사도는 기적도 일으키고 고난도 견디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초지역적 권위를 가진 파송받은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구별됐다는 유연스인데요.
맞아요. 바울은 다른 데서도 어머니 태에서부터 구별됐다고 했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가 전하려고 구별된 복음, 즉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레온이요?
당시 로마 세계에서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새로 즉위하거나 군대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 제국 전역에 울려 퍼지던 아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깊은 소식을 뜻했습니다.
아, 그냥 종교 용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프로파간다 용어였군요.
그렇죠. 바울은 이사야 52장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예언을 배경으로 이 단어를 뒤집어 쓴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 마음 편해지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계신다는 거대한 정치적 선언이었던 거죠.
바울의 인사말을 다시 번역해 보면 나는 진짜 통치자의 직속 대사고 낡은 제국을 뒤바꿀 새 왕의 승리 소식을 전하려고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네요. 로마 엘리트들이 이걸 읽으면서 약간 등골이 서늘해졌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기선 제압을 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최고 위직을 선언한 바울이 세속적인 스펙도 전혀 안 밀렸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건 되게 유명한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학계 일각에서는 바울이 진짜 로마 시민권자였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더라고요. 이렇게 명확한 걸 왜 의심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의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에서 단 한 번도 로마 시민의 공식 이름 표기법인 세계의 이름, 그 트리아노미나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원래 공문서에는 가문 이름까지 세 개를 다 쓰는 게 룰이군요.
네. 그리고 둘째가 진짜 실질적인 이유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옷 찢기고 매를 엄청 심하게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 대목 저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갔어요.
로마법상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 전에는 절대 채찍질을 당하거나 묶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니 시민권자가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매를 맞냐, 거짓말이거는 증명할 길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시민권자면 병사들이 막 몽둥이 들고 다가올 때 잠깐 나 로마 시민이요 하고 외쳐서 피해야 정상 아니에요? 바보도 아니고 핏주상이로 다 터진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사실 나 시민권자인데 이러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큰 딜레마죠. 하지만 1세기 로마 행정 시스템이랑 바울의 선교 상황을 겹쳐서 보면 이게 완전히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전략이요? 어떤 전략이죠?
만약에 막기 전에 시민권을 주장했다고 쳐보죠. 그 당시 무슨 전산 시스템이 있나요? 신원 확인하려면 고향인 다소까지 사람 보내서 명부 확인하고 서류 가져와야 해요.
아, 왕복하려면 몇 달은 걸리겠네요.
그 기나기 시간 동안 바울은 감옥이나 가택에 구금돼서 꼼짝 못하고 선교 사역은 완전히 마비됐을 겁니다. 합법적인 절차 밟으려다가 발이 완전히 묶이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가 났겠군요.
게다가 더 엄청난 정치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당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다음 날 아침에 신분을 딱 밝히니까 빌립보 치안관들이 완전히 사색이 됩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군중 앞에서 때렸다는 게 총독한테 보고되면 관직 박탈은 물론이고 사형당할 수도 있는 중범죄거든요.
아, 치안관들이 바울한테 완전히 치명적인 약점을 잡아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부당한 매질을 고스란히 당해줌으로써 당국자들에게 엄청난 법적 레버리지를 쥐게 된 겁니다. 치안관들이 막 직접 와서 싹싸 빌면서 제발 도시에서 나가달라고 애원하거든요.
와, 진짜 협상에서 완전 우위를 점했네요.
그렇죠. 이 사건 덕분에 이제 막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방어막이 생겼을 겁니다. 치안관들이 자기들 죄 덮으려고라도 기독교 공동체를 함부로 못 건드렸을 테니까요. 바울은 교회를 지키려고 자기 몸을 던져서 치안관들을 협박한 셈입니다.
자기 고통을 담보로 공동체 안전을 확보해낸 진짜 소름돋는 정치적 계산이자 희생이었네요.
그럼 마지막 의문이 남는데요. 바울 같은 유대인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 귀한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건가요?
그 바울 가문 뿌리를 추적해보면 아주 기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원전 63년경에 폼페이어스 장군이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엄청 끌고 갔거든요.
네, 포로로 끌려갔군요. 근데 로마법에는 유연한 제도가 하나 있어서 주인이 해방시켜주거나 노예가 돈 모아서 자유를 사면 해방 노예가 되면서 로마 시민권도 같이 줬습니다.
아, 포로 후손들이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네요.
네, 그렇게 시민권 얻은 유대계 해방 노예들이 무역도시로 이주했는데 그중 일부가 바울 고향인 다소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행전에 스테반이랑 논쟁하는 니베르디노 회당 사람들이 바로 이 해방노예 출신 유대인 커뮤니티였어요.
바울도 그 무리랑 연관이 깊었잖아요.
게다가 바울의 로마 이름 파울루스는 시민권자들이 주로 쓰던 가문 별칭 코그논맨이기도 했고요. 종합해보면 바울은 폼페이우스 시절 끌려갔던 해방노예의 핏줄이자 정식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게 학계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제국 밑바닥으로 끌려간 노예의 후손이 결국엔 제국의 최고 특권인 시민권을 거머쥐고 다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르면서 로마 한복판에서 세상을 뒤집는 편지를 쓴 거네요. 진짜 엄청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고든 내용들을 한번 엮어보시죠. 바울이 쓴 로마서는 신학자들 서재에나 꽂혀있을 관념적인 교리서가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죠. 1세기 현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혐오하면서 밥그릇 싸움을 할 때 던져진 치열한 화해의 매뉴얼이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현실적인 숙제를 풀기 위해 쓰인 거잖아요.
바울은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한 식탁에 환영할 것인가, 이 문제를 풀려고 기득권과 우월감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서로 다름을 넘어서 하나로 공동체를 꿰매라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의 진정한 심장박동이죠.
오나 우리가 사는 현실도 2000년 전 로마랑 참 놀랍도록 닮아있네요. 직장이나 사회, 막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치 성향이나 세대 차이 같은 걸로 서로 이방인 취급하고 배척하는 일이 매일 벌어지잖아요.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으로 꼽히는 로마서가 사실은 돼지고기 먹어도 되냐, 안식일 어떻게 지키냐 같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저분한 충돌을 수습하다가 탄생했습니다.
진짜 가장 세속적인 갈등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가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그 진흙탕 같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도 어쩌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도약시킬 위대한 진리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그 갈등의 이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